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히브리서로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계속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주 비유 마지막 할 때까지 어떤 말씀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배너 좀 내려서 절반만 딱 내려서 배너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도 좀 저렇게 허접하게 안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배너들이 몇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요예배 히브리서가 지난주에 배너를 올렸는데 보시면 네. 잘하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는 과정에 첫 번째 서론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은 해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가 됐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에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더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로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체 주제는 저기 배너에 있듯이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 믿음의 구체적 표현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은 히브리서 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즉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했길래 저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19세기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젊었을 때 자기가 가장 따분하게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는 그냥 유대인들의 그 포켓 속에서 안 나왔었어야 되는 그들만 봐야 되는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젊었을 때 졸았던 설교 때 그런데 그가 훗날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는 불타는 열정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등장을 하죠. 자기가 기록자로 소개가 되는데 히브리서는 어느 누가 기록했다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했을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늘 논란이 되었던 것은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혹자는 바울, 또 혹자는 이 바울이 쓴 히브리어로 쓴 서신을 이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또 아주 유대적 전통과 구약의 이 역사를 또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아는 것으로 보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아마 쓰지 않았을까. 또 혹자는 이 아주 신실한 착한 성도인 사역자인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지만 3세기의 오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답을 주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썼느냐의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는 유대교의 상당히 정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읽는 대상은 분명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 크리스천들이에요. 바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견고히 두고 있는 유대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히브리서는 전해지는데, 다시 말해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한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편지들이에요. 대상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의 신앙 공동체. 어딘지는 모르고 누군지는 몰라요. 바로 그게 배경입니다. 좀 더 1세기 그 당시에 전반적인 기독교적 특히 유대 크리스천들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단히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지역을 덮었고 대단한 가난 속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덕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스테반이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 이후에 헬라파 유대 크리스천들이 전역으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죠. 크리스천 공동체가 겪고 있는 1세기 상황은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 유대교들이 특별히 더 강하게 뭉쳐있는 이 유대교 그 틈바구니 속에서 헤쳐나가고 있는 유대 크리스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떠나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상당히 자신들의 멤버십이 이탈한 그 결과로 대단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핍박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를 배반하고 도망친 유대 크리스천들을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모든 삶의 가능성들을 차단합니다. 그곳에 평생 몸담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믿음을 갖겠다 결단하고 나서 예수교로 전향을 하고 나서 그들은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란에도 가난한데, 그란에도 기근에 힘든데 그들은 더더욱 그 모든 미말의 가능성마저도 다 차단되버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유대교에 몸담고 평생 몸담고 있다가 크리스천으로 전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연배 모태신앙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도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수준이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 교회 안에 속성과 시스템 안에서 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생활화, 몸에 익히고 모든 습관이 그냥 유대교가 자기의 삶이고 운명인 사람들. 그 터전 위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배우고 익혀서 살아갈 방법을 터득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와야 되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와서 뭐 한국에 인천 어딘가에 몰라요. 그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무슬림 대학을 하겠다, 세우겠다. 전액 장학금에 졸업 후에 연봉 얼마 이상씩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자,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해서 그들의 인생이 피고 모든 삶이 형통해지면 이해 좀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터전을 놓고 아주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좀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냐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땅은 애굽 땅이고 나는 늘 애굽 사람의 채찍 밑에 굴복하며 살아야 되고 애굽 왕 바로를 신이라 부르며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바운드리 그 이상을 못 벗어나고 늘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노예 그 이스라엘 자 그들이 그렇게 한 번도 그들의 모든 삶이 삶의 모든 것들이 애굽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또는 정체성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다음에 또 모든 이 주권적으로 이것이 다 애굽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애굽에서 애굽 아닌 곳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삶 다스림 속에서 바로의 다스림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겼고 또 바로의 결정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그래서 그의 노예로 살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되는 그 엄청난 변화 좀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변화라는 것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만큼 바로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그들의 삶의 무대는 혁신적이었고 대단히 그들에게는 새로웠어요. 무대가 새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애굽에 지냈을 때에 평생 종살이 지내다가 결코 광야로 뛰쳐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죠. 노예니까. 늘 애굽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어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환경 속에 당황을 하게 되죠. 노예였을 때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다가 결코 단 한 번도 창의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인격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본 적이 없던 그들이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냥 좋았을까요? 그들은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지리적이고 또 주권적이고 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히브리 출애굽기 16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16장 1절 105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 달 둘째 달 15일이라. 예.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두 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반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이 광야라고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대단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들은 한 달 반 전에 어떻게 모세에게 고백을 했냐면 바로 그 같은 펴고 계신 그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홍해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믿음을 두었다. 그러니까 믿었다. 그들을 신뢰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한 달 반이 지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 16장 3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1절 말고 3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5장 3절에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 조상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면 죽었으면 그때 참 그러는 게 좋았을 것인데 라는 의미인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무서운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만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담겠다고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고 그 가치를 부정하는 교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희로 영광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히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햇볕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 감사를 드리지 않고 또다시 홍해 2편에 이미 와 있으면서 홍해 저편 애굽 땅을 동경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가는 모습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출애굽시키신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배고픔과 또 고통을, 목마름을 허락하셨을까? 형통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 아닌 왜 광야였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한번 너희가 지금부터 만나는 현실을 극복해 보아라. 이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전에 종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영광,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삶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라 라고 하시며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자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 아래 매어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냥 저주 아래 살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늘 율법에 지적하는 정죄함 속에 살았고 그 율법이 다스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됨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종되어 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최소한 이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 옛날 자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보다 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영역적 그리고 주권 존재적 이 바운더리를 이들은 처음으로 넘어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마치 광야에 쏟아져 나왔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목마름과 배고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유대교의 기반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졌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배교함으로 모든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그냥 버려진 내동댕이 처지게 됩니다. 옛날에 그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도망친 노비를 잡죠. 그러면 도망친 노비들은 평생 노비로 얼굴에 낙인을 찍습니다. 남자는 노, 여자는 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찬, 유대 크리스찬들은 도망친 자들이에요. 평생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교자입니다. 삶도 힘든데 그들 배신했다라고 하는 배교자로 낙이 찍힌 채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처신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권력을 휘둘고 있는 유대 공동체가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에게 하는 핍박, 가하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그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심하고 와버리죠. 그 장면을 보면은 대단히 이대로만 개종이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오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중 상당수가 유대교에서 개종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막 몇천 명씩 개종하는 이 현상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그 확장 현상이 위축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대략 30년에서 4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 혹은 80년 이쯤 되었어요.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바울도 60년대 중반에 죽습니다. 도처의 핍박이 거세집니다. 유대교 자체에서 물질적, 경제적으로 핍박이 오는가 하면 로마 자체 황제가 황제 숭배를 일환으로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합니다. 50년대는 이 로마에서 유대교의 추방 명령이, 유대 크리스찬들의 추방 명령이 일어나죠. 대단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고립되어 가요. 가난에, 핍박에, 고사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장밋빛 인생으로 처음에 막 3,000명이 회심하면서 부흥 성장해서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로 막 오늘날처럼 그렇게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서히 고통 속에서 가난과 핍박과 싸워가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 크리스찬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시 유대교입니다. 다시 유대교. 그들은 유대교로 다시 회귀합니다. 유대교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직업도 회복될 것이고 삶의 터전도 회복될 것이에요. 배고픔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 크리스찬들,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들려오는 유대교로 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대단히 유혹적이었습니다. 유대교로 들어오면 우리 유대교가 갖는 힘으로, 로마에서 인정받은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율성으로 너희에게 당하는 핍박을 보존해 줄 수도 있어.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입니까? 처음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 여러모로 유대교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더 강력하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합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을요. 다시 배교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서서히 상황이 악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다시 유대교로 많이 복귀해버립니다. 다시 과거와 같이 안정을 바라고 평안을 꿈꾸며 유대교로 이 복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됩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네가 믿는 예수로 충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두고 너희는 과거 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그들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밖에 채울 수 없었던 우리 조상, 못난 조상 이스라엘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못난 그 못남을 본받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적 목적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하느냐의 이 절박한 현실, 투혹되고 또 두들겨 맞고 멸시하고 조롱당하고 끌려가고 이 배교로 인해 방황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내려라. 그리고 그분 붙들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라.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에까지 자라가기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자.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 상황을 두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놓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등 돌리지 말고 마치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보고 가듯 경주 끝날 때까지 우리 그분 붙들고 가보자 라고 하는 권면, 강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유대교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과 권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을 너무 그 배경이 진하기 때문에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말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를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도 중요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같이 이 배교했다 하여 1세기 유대 크리스찬들처럼 감옥에 가고 잡히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물론 이런 일들이 그 지역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은 거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박해, 핍박, 투혹, 또 어떤 형벌 이런 것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믿음 지키는 일에 온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에서 배교하게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신앙 밖의 삶에 있었을 때에 누렸던 유익과 만족과 그 행복감을 동경하면서 다시 그것으로부터 그곳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갈등과 고민은 늘 깊어만 가고 현실의 무기력감은 더해져만 갑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만족감과 기쁨에 비교해보면 이것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이 지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는 날 동안 평안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또 늘 우리 생각에 파고들죠. 극단적인 핍박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핍박으로 인해 고단해진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핍박 없음으로 인해 무료함으로 우리의 피로는 누적이 되었고 기나긴 이 신앙 여정은 고단해졌습니다. 소속된 신앙 이 공동체에 재미를 못 느끼고 형식화가 된 예배 그리고 거칠에만 있는 교제에 이제 신물을 느낍니다. 어떠한 기쁨도 감동도 충만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부족과 불만족과 비교해서 고통스러운 이 신앙 여정으로 원망으로 채웁니다. 그때 우리는 허공이 되고 외칩니다. 에이,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괜히 예수 믿었어.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좀 나누고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 목사의 설교는 대단히 감떨어진 설교고 아주 얼굴에 미소 띈 장로님 권사님의 환영은 가식적으로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그들의 삶은 저마다의 고통의 이 울부짖음밖에 없는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 역시 가식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눈을 쫙 돌려보니까 저 세상은 내가 예수 믿겠다 개종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고 더 아름다워졌고 더 즐거워졌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내가 할애했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저 세상에 내가 투자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아름다운 집을 짓고 초원에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꿈도 꿔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배교는 시간 문제입니다. 누가 떠난다고 잡지도 않아요 요새는. 한두 번 전화해보다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좀 배교했다고 엄청난 그 배교에 대한 대가로 값어치를 치르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그렇게 은근히 세상에 한 발 담그다 두 발 담그다 몸을 적셔 이제는 이미 그 세상 속에 푹 잠겨 지냅니다. 교회와 담을 쌓게 되고 또 사람들이 집안에 걸린 조그마한 액자든 저 먼지 쌓인 성경책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하면 네,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이 모습을 자랑하면서 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포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들을 우리 생각에 떠올리고 입에 내뱉어본 적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도전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 그분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 도전받는 오늘의 현실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 고단한 신앙생활을 그 의미를 아주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륜만큼이나 두껍게 쌓여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먼지들을 다 걷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분과 사는 인생으로 만족한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으로 넉넉하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 324페이지 9절로 12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 인생으로 당신의 영광을 담으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고단하고 신앙의 여정이 좀 힘겹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것은 전혀 제 책임이 아니니 취소해 주세요. 저는 그냥 예수 모른 채로 살았던 지난날로 돌아가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되었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10절과 같이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분으로 기뻐해야 하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연약하지만 매 순간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신앙 여정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수없이 역사 속에서 고귀하게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불평과 원망으로밖에 못 채웠던 그들과 달리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딤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감사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구원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담는 것 외에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끝까지 붙드시고 가셔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견딤이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예수 붙들고 걸어가는 핍박 속에서도 배교자로 낙인 찍혀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켰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